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성령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이단에 세우신 줄 압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오셔서 향방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오셔서 한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다라는 이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각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생겨나는가?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왜 그렇게 다른가? 이것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빚어내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적인 믿음과 비성경적인 믿음의 차이가 빚어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좋은 예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첫 번째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시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이 믿었던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정상적인 믿음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2장 11절에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이 믿음은 정상적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도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곧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으타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라고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묘사하는 4장 53절에도 보시면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갖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이 말씀만 바라보면 예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신 결과가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2장 23절과는 달리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피상적 믿음이요 뒤틀린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유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 즉 우리는 속박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객관성을 띌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해석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 사실도 각 사람의 이해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차에서 오랫동안 지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나왔다는 사실이나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압제를 받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참으로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는 이 말씀을 하지 말아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속박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던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이 말씀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속박을 당한 적은 없다. 비록 물리적이고 정치적 의미에서의 속박은 받았을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속박은 받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근거 없는 확신을 허무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진리를 단순히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서 압제를 당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했거나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28장 마지막 절 68절에서 너희가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된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적어도 자신들은 자유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영적 무지는, 즉 자신들의 상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영적인 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했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진리와 자유는 우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인 자신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와 자유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신들에게 어울릴 만한 무엇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틀림없고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말한 것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요 원시 복음, 즉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의 선민의식을 갖지 못했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모든 족속 곧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만을 차별화해서 그들만을 사랑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또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만 따로 구별한 것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지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올바른 지위를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진정한 선민의식은 점점 흐려지는 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자동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서 보낸 편지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훈도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데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르치는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논리는 신약시대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구약시대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이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진멸당해야 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구원받은 반면 아간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병에 걸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유대인들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실은 근거 없는 어떤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전투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 죽었다 그러면 마음이 짠해요.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코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혈통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정말로 결정이 되었다면 에서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에서와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삭을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의 모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위로부터 난 자 이삭입니다. 그는 중생한 자요 위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됩니까? 사케오의 경우도 확인되지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드렸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혈통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미 자손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최 목사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지 뭐 모릅니까? 그걸 뭐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삭교에게, 왜 주님께서 삭교에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네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요한은 회개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돌들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 나아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이 심령에 있는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아무리 안 닮아도 발가락이 닮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부모를 꼭 빼 닮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희 형님을 보면 정말 저희 아버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릴 때는 그냥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그들도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만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명제적으로는 선언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행했던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창세기 18장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을 전심으로 영접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그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그 단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체 삶은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의 전체 삶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 잘 나타나지 않고요. 이삭의 생애를 기록하는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포괄되고 요약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단순히 반응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신서로 말하자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결합된 형태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은 있었으나 참 믿는 자들밖에 살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되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이 표현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신학자들이 차용한 표현이에요. 성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메신저, 진정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이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거할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왜 들리지 왜 안 들리죠? 여러분들, 부모하고 소통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딱 목소리만 들으면 단순히 이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다라는 것도 알지만 건강 상태와 심적 상태까지 파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뭐라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막 몰아대고 우리를 억압해도 그와 관계없이 개의치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귀는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들을 줄 모른다는 말은 실제로 그 말씀을 물리적인 음성으로 들을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성이 눈을 떠서 그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았더라면 절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두 손 들고 나를 환영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대의 불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우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전혀 그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불신을 드러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교인들에게 얼마나 친하느냐? 얼마나 직분자가 훌륭하냐?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실패한다면 그 교회는 커뮤니티에 불과해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 율법을 계시받고 제사서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학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는가? 왜 어둠이 빛을 싫어했는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비를 본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이기도 하는가?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당대만 그쳤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왔던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불신 상태에 있는가? 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는, 그 영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꾸어 말하면 위로부터 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출생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죠. 너희의 불신의 원인은, 근거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런 확신이 전혀 근거 없는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말씀했고 또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근거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확신을 허무신 거지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혹시 들을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의 영적인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영적 기원은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항변을 했는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다시 항변을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는 말을 왜 느닷없이 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첫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경건치 못한 민족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민족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음행의 결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남편 없이 즉 요셉 없이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어법과 표현을 참조해 볼 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 뜻에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다른 신을 짝하여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는 순수 혈통의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겼다. 즉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로 믿고 따랐다 하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다시 이들의 확신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원칙과 규례를 따라 그냥 이렇게 11시에 예배에 나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명색이 내가 직분자인데 명색이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배에 나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과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근본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46절에도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계속 지적해 가시는 도중에 4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믿음과 사랑을 교차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고 말했거든요. 나으신 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께서 나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금방 귀가 쏠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욕구도 매력도 이해도 느낌도 전혀 없다. 바로 그런 사람은 어디로부터 난 자입니까? 마귀로부터 난 자예요. 그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원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진 감정은 반드시 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알게 되면 그 대상을 인정하게 되고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게 돼요. 무관심의 상태는 뭡니까? 싫어하는 상태죠.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를 미워하고 그에 대한 어떤 애정도 갖지 못하는 상태죠. 항상 인간의 정서는 두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파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그분께 대한 우리의 정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40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분명히 30절에서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가? 44절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말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은 뱀을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가 인류 역사라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그 좋은 예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의 정서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정도, 얼마나 엄청난 불행이,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정도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피할 수 없는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영적인 뿌리에 따라서 모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자신은 영적으로 가인에게, 아니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행위가 의로웠던 아벨은 의롭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내용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비밀이나 관념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는 말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뿌리, 영적인 근원은 각기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미움의 정서를 품고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소속된 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믿었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을 왜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가? 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못하는가? 왜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가? 그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 사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여러 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 사실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가롯 유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이 말씀.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는 13장 27절 말씀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뭘 의미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요. 모든 선과 악의 판별 기준은 오직 나에게 있다. 내가 선한 존재이니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다. 따라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다. 그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꾀었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한번 따먹어보라고. 그 말에 마음이 점점 기울어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될 즈음에 뭐라고 뱀이 말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 라는 이 말씀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의지가 발동되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진리를 가지고 유혹하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는데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자가 천사가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으로 그렇게 유혹했어요.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설교나 성경부를 빌미로 사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아비의 행사를 그들도 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적어도 너희가 가르친 말을 왜 행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은 했지만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XX라고 욕을 한 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인 그들의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이죠.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적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지요? 군대에서 어떤 행동을 이상하게 할 때 그를 발견한 사람이 뭐라고 묻는가? 너 어느 소속이야? 네 직속장관 누구야? 이렇게 따져 묻지요? 왜 그걸 물을까요?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또 너의 직속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리가 가는 데까지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진리만을 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섭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면 깜빡 죽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무엇으로 휘두르면 신앙 양심 한쪽에 다 그냥 치워놓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실수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그런 삶이라면 그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예요. 주님은 마귀의 자녀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일을 거절하는 그 특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의 메시지가 참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참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실이 참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참되기 때문에 왜 믿지 않을까요? 딱 한 가지 해답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짓 속에서 가장 편함을 느끼고 진리 앞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떠난 자는 어떤 자냐? 거짓 때문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요. 진리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옳고 바르고 선하고 거룩한 것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신자답게 사십시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세상, 돈, 명예, 권세, 우리를 휘두르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가요. 그때는 그것 안 하면 그냥 뭐 영적인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거 해야 살 줄로 생각했는데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말을 들어서 정말 나와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이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뜻들을 저희가 잘 깨우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고 우리를 드러낼 때 숨거나 완고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나를 맡겨 이 말씀이 나를 해부해내고 나를 들추어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 밝아 벗길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만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놀라운 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57장 찬송 드리고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257장 시편 119편 153